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단 33명과 현지인 승조원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해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는 전원 한국인이고 구조된 7명 역시 모두 한국 국적입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가족 여행객이 대부분으로 50대 이상 부부 단위 참가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3대가 함께 탑승한 경우도 파악된 가운데 이들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유람선은 야경 관광을 마치고 정박지로 귀환하던 중 대형 선박의 후미를 들이받친 것으로 현지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선박 운항사인 파노라마 덱 측은 선체 결함을 비롯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실종자 21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드리안 팔 헝가리 경찰 대변인은 선체 내부에서 추가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확답을 줄 수 없다면서 침몰한 유람선을 인양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곧 현지에 파견할 계획으로 보도된 가운데 37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대화 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기회의 창이 무기한 열려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각국이 국내 정치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국이 신뢰 적자를 해소할 우호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은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어서 비핵화 노력의 기본 전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일각에서 한미 간 균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만나 미북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또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도 만나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반환을 위해 유엔에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반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9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미 당국은 이 배를 압류해서 미국령 3화로 예인했습니다. 북한 측이 YG 어네스트 반환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성 대사는 지난 21일 유엔 본부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해당 선박 압류 조치는 유엔 헌장과 2004년 채택된 국가와 국유 재산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 협약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압류 조치가 극단적인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자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안보리 차원의 긴급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초 총선을 실시한 이스라엘에서 2개월 만에 의회가 해산되고 올가을 다시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오늘 집권 리쿠드당이 제출한 의회 해산안을 표결에 붙여서 전체 120석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45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현재로서는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패트릭 샤나헌 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미한 연합훈련의 조정이 동맹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평안도와 함경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고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현재로서는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을 전부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과 지도부에 북한인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을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했는데 국무부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북한 대량 살상무기 전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Again, I would refer you back to my comments yesterday that the entirety of the WMD program that North Korea possesses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전날 얘기한 대로 북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유엔 제재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국무부는 국방부 결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외교 해법을 추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북한이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re is a path out of these economic sanctions. They do remain, of course, and they will remain in effect, but they're not forever.
현행 제재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며 북한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미국이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가능하다고 믿는 미래를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측 실무급 사이의 대화 일정이 잡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I mean, I think the talks and the communication are ongoing and that's how he has described it to me.
다만 양측 간 대화와 소통은 끊기지 않았으며 비건 대표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29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의 지속적인 조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는 2002년부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며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보 회의입니다. 패트릭 샤나한 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자신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These were short-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CR.
아시아 순방에 나선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 방문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을 작은 무기들이라고 부르면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셰너헌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은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여전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에 이어 셰너헌 국방장관 대행도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했네요.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면박을 당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셰너헌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스른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 등 주요 외교 안보 현안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 파열과 혼선을 지적하고 있던데요.
예,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외교정책 주도권을 놓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불화를 빚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볼튼 보좌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를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셰너헌 대행이 다시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에 무게를 두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발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경고를 발하려는 참모들이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 내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볼튼 보좌관이든 셰너헌 장관 대행이든 경질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빚어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앞서의 역할 분담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발사가 있은 지난 9일에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북한이 발사한 작은 무기들을 염려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의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행정부 내 난맥상과 겹치면서 미북 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실무 책임자를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는 생각을 더욱 굳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시위에 직면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화 재개를 거론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북한과의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두 차례 직접 만나고 또 여섯 차례 이상 김 위원장과 대면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보고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나름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만나면 1분 안에 그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렬로 끝난 하노이 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양측이 주장하는 빅딜식 일괄 타결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 사이의 간극인데요.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였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 태세를 강조하면서 선박 간 환적을 막는 외교적 진로 또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의 조정이 동맹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억지력이 실패했을 경우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힘을 확실히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look at North Korea through the lens of the capability they represent. Our job is to make sure we have sufficient forces.
던포드 합참의장은 29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이 가하는 군사 역량이라는 렌즈를 통해 북한을 바라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석유 제품의 선박 간 환적을 저지함으로써 외교적 경로 또한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also supporting the diplomatic track by disrupting ship-to-ship transfers of petroleum products that are inconsistent with UN Security Council.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해법을 협상하는 현재의 틀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완전히 보조를 같이 한다며 완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던포드 합참 의장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축소와 관련해 두 나라 동맹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n support of the diplomatic track, and so we have reduced the profile of exercises on the peninsula. We have reduced the public affairs profile of the exercises.
다만 외교적 경로를 위해 억지력과 관련한 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대규모 병력을 증강시키는 훈련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2년 단위의 훈련 계획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대대급 규모의 군사훈련 등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s at the squadron and the battalion level. There has been no change to training on the peninsula, and of course, that is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 of the ability.
아울러 훈련 프로그램은 작전 계획의 지속성과 실행령을 보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던포드 합참 의장은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현 연합 훈련 체제에 불편함을 느끼면 재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General Abrams knows he's our commander on the peninsula right now. United States forces, Korea combined forces.
versus Korea. He knows that at the moment he becomes uncomfortable.
그러면서 미한 연합 훈련의 축소는 동맹의 전쟁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 동탄호가 출발항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가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9일 40일 넘게 해상에 머물고 있는 동탄호 관련 질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이행을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북한산 석탄 2만 6,500톤을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동탄호가 40일 이상 표류하다가 출항지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석탄은 당초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 인도네시아에 입항한 뒤 동탄호로 옮겨졌으며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미 당국에 의해 압류돼 지난 11일 미국령 사모아로 예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이달에 발사한 미사일은 작은 무기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주한 미군에 직접 위협이 되고 핵무기 탑재 시 수백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작은 무기로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인식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짧은 시간에 발사되고 비행 중 엔진이 꺼지고 자유 비행을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탄도 미사일로 분류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Ballistic in the sense that it fires its engine for a short time and then the rest of it.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도 VOA에 작은 무기라고 부르고 무시한다고 해도 해당 무기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He can call it a small weapon, then he can ignore what it is, but that doesn't change.
루이스 소장은 이번 미사일은 주한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핵 전략의 일환으로 설계됐다며 단순히 미국 본토를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무기라고 칭한 대통령의 발언은 황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Designed to target U.S. forces in South Korea. So the idea that it doesn't target the United States.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최신형이기 때문에 실전 배치 전 실험이란으로 진행됐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상 군사 훈련 명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new system, and it has to be tested before it is fielded. That is what militaries do. So North Korea is fielding this.
기술적인 의미에서 군사 훈련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한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를 명백히 어겼다는 점과 이번 발사가 한국과 일본 주한, 주일 미군,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problem is that North Korea is prohibited by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from testing.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무기 발언에 대해선 미국 본토와 일본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미사일은 그동안 공개된 북한 무기 중 최신식이며 이스칸데르급의 성능을 갖고 있다면 정확도가 그동안 선보인 어떤 미사일보다 높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원점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missile that the North Koreans tested is more accurat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투하될 경우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약 0.3%인 만여 명은 미국인에 해당되고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 사망자의 5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3 million people could b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That's about 10,000 Americans. That's five times.
베넷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탈북자와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은 보통 최신 무기를 실험할 때 실패하면 뒤이어 발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실험에 실패해 9일 재검증 작업의 일환으로서와 성공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believe that they only need to test missiles to make sure.
이번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같은 종류의 미사일 발사는 멈출 수도 있지만 핵심은 북한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이며 이 기간 내에 일본에까지 사정거리에 포함되는 1,000km 이상의 다른 종류의 신형 고체 연료 미사일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Right. So they set a deadline for the end of this year. Missile of range to reach Japan.
베넷 연구원은 미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명백히 탄도미사일로 규명한 점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 정치권의 열기가 점점 식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압박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당분간 협상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 의원들의 북한 관련 발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때 북한 관련 사안이 떠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성명과 트위터 발언을 내놨던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북한 관련 발언마저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의원들이 북한에 관한 각종 발언을 내놨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에 관심이 집중됐던 국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상하원 외교군사위가 집중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청문회 주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의회가 내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현안인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이란과의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 사태를 북한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의회 청문회는 지난 3월 말 상하원에서 각각 열린 이후 약 두 달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을 때에도 일부 의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비난 발언을 내놓긴 했지만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의원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던 것과 비하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의회 내 피로감이 쌓인 것도 한 요인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데다 비핵화에 대한 미북 양측의 입장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VOA에 협상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In the months since, all we've seen is missile test by North Korea, and it's gotten to the point where President Trump needs to call Chairman Kim's bluff.
최근 몇 달간 목격한 건 북한의 미사일 시험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의 모든 것을 철수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평가와 달리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하자 일부 의원들은 트위터와 주요 언론 방송 출연을 통해 이에 대한 논평을 하며 미 정치권에서 다시 북한 문제를 주목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발언은 북한을 비롯한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 간 입장 차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을 뿐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논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내년 대선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멍청이라고 비난한 것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치권에서 북한 문제는 비핵화 협상 자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 공방 소재로서 거론되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미 국내 정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hey understand the U.S. elections cycle.
And I think that's exactly what they're doing, is they're waiting out this president. And that's why we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은 미국의 대선 주기를 이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굽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뚜렷해진 의회의 초당적 대북 기조는 대화와 압박 병행입니다. 반면에 내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하노이 회담 직후 VOA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미국의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am seriously concerned that the president has not only given international recognition to Kim Jong-un from international pariah to someone who's accepted on the global stage, but also the consequences of sanctions at the end of the day.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를 초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관여 방식에선 민주공화당 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정상급 외교, 즉 톱다운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와의 유대관계를 매우 과시해왔는데 현재로선 그로 인한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강경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북한의 첫 번째 단거리 미사일 도발 직후 VOA에 미국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꿈쩍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평화 과정을 통한 것이지만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disturbing. It seems to b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Seem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negotiation.
의원들은 대체로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열려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 뒤에야 일부 제재 완화와 같은 상황 조치가 가능하다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의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던 쿤스 의원은 지난 23일 VOA에 단계적 해법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며 제재 완화 등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there has been no substantial and irreversible steps in denuclearization. It's time for North Korea to take a significant step in order for there to be any action by.
의회가 북한 문제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하원 세출위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 관련 비용을 미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원비어 몸값 지불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상원 군사위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차단하는 적극적 조치입니다. 하노이 회담 전부터 예고됐던 대북 제재 강화 조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5일 만에 상원 은행위에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법안인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상정됐고 하원 은행위에서도 유사 법안이 곧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과 은행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 중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냐 우고레츠 미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 담당 부국장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동기로 대북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우고레츠 부국장보는 29일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사이버 공격 억지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소니 영화사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내린 결론은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having an economic impact, so cyber operations are a means to make money, whether that's through cryptocurrency mining or bank theft.
북한은 가상화폐 채굴 혹은 은행 절도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국 DNI 산하기관 에린조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 국장은 FBI 등 정부기관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 중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there's a huge effort in the FBI and then also several other entities across government looking at ways to stop.
정부기관들 간 가상화폐와 관련된 북한의 악의적 활동들을 막기 위한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 국장은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이버 해킹은 비교적 새로운 수단이라며 아직 북한의 가상화폐 공격 문제와 관련해 정부 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ecognize that cryptocurrency is a thing and it's a relatively new thing and it's a, it comes with a variety of issues that we need to learn more about and figure out.
가상화폐와 관련된 악의적 행동들을 막고 돈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알아가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조 국장은 이어 정부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의 악의적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13살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당국도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족들은 북송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탈북민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김모 씨는 30일 BOA에 자신의 아들과 딸,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지난 21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21일 날 남닝에서 어머니와 아들, 딸 잡혔거든요. 저 출발은 북한에서 출발은 5월 11일 날 강을 넘었어요. 거기서 중국에서 많이 머물다가 신양 왔다가 그 다음에 남닝까지 와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김 씨는 북한에 살고 있던 60대 후반의 어머니와 18세 아들, 13세 딸 등 3명이 중국으로 탈출해 제3국으로 이동하던 중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인 광시성 난닝시 부근에서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가족 외에 20대 여성 한 명도 함께 체포됐다며 이들이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이든 어머니를 하루라도 더 살게 만들고 아들과 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시켜주고 딸은 예술에 너무 취미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건 투표 받으실 때도 다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자신의 결정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있을 때 복송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며 가족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송되면 무조건 죽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복송된다고 생각하면 중국에서 아사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서 아사리 거기에서 죽이는 게 낫지 살아서 북송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서 북송은 다 죽이는 거예요.
김 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북송만은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김모 씨는 자신의 아들이 지난 25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5월 25일 날 제가 전화 통화 좀 해달라. 아들 목소리 두껍구나. 그래갖고 12시경에 아들하고 통화했어요. 통화하는 도중에 전화기에서 막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중국말로 입 닥쳐라 이런 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가 그 다음부터 끊어졌어요.
김 씨는 그로부터 2시간 후에 탈북 중개인으로부터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자신의 아들 외에도 다른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 등 모두 네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 살기가 힘들어 중국으로 나가면서 1년만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더 머물다가 2016년에 한국으로 오면서 아들과는 10년 동안 소식이 끊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들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데려오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공안에 체포되기 전 전화 통화에서 하루라도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제발 저희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돌려주셔갖고 우리 이 아픈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고 살려주세요.
25일 선양에서 체포된 4명의 탈북민 가운데 또 다른 탈북민 김모 씨의 누나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누나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아는 지인들을 모두 동원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직 누나를 비롯한 4명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속만 되지 않겠고 네,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의상은 바랄 것 같습니다. 복속만 되지 않겠고 복속만 막아주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중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962년에 난민협약이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또 그 이후에도 또 그 이행협약이 있고 거기 중국이 다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있어요.
김 대표는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오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28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외교부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며 외교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2005년부터 북한을 오가며 한반도를 취재해온 워싱턴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양의 화려한 외관 변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의 현지 취재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북한을 오랫동안 다뤄온 서방 기자들로부터 취재 경험과 현지 사정을 듣는 인터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을 10번 넘게 방문하며 현지 상황을 집중 취재하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까?
I mean, in some ways, it stayed exactly the same. As a journalist, it's still just as difficult as it always was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기자들에게 있어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늘 그랬듯이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외부에 보여주기 원하는 진열장 같은 도시인 평양은 매우 많이 변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많아졌고 볼링장,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또 평양의 일부 지역은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정권을 지지하는 특권층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지지층의 삶을 개선하려 했고 특히 자신의 나이 또래인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쓰신 기사에서는 평양을 미국 맨해튼에 빗대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왜 국제사회가 이 단어에 반응했을까요?
I can't take the credit for that word. I did not coin it. I just reprinted it. It's called Pyeonghaetun by
제가 공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신문에 소개했을 뿐이니까요. 평양에 사는 외교관들과 서방인들이 평해튼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주목을 끈 이유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북한의 수도에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한 단어로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은 화려해졌고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평양 주민들은 돈을 쉽게 빨리 벌고 돈 많은 자본가의 삶을 누리고 있죠. 물론 맨하튼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한 번은 제가 대동강 남쪽에 서서 북쪽의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감시원이 제게 두바이 같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두바이를 가봤냐고 물었는데요. 그 감시원은 중국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평양을 두바이에 견줄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포부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죠.
파이필드 지국장님은 또 2016년에 사상 최초로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 생방송을 했습니다. 외신의 취재를 엄격히 통제하는 북한 당국에 항의하는 행동이었습니까?
No, it wasn't a protest. But having said that, the North Koreans were very puzzled and did not realize what I was doing. So
항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생방송을 할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었죠. 북한이 제 7차 노동당 대회에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대했던 2016년에는 페이스북 라이브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저는 그 해에 북한의 제 전화기와 심카드를 처음으로 가지고 갔죠. 과연 생방송이 되는지 시험적으로 시도했는데 3G 신호가 충분히 강력한 장소는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37층에 있던 제 호텔 방이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 눈에 보이는 북한을 비춰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채팅장에는 너무 위험하다, 살아서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북한 정부가 허락한 장소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뒤늦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했죠. 그냥 제가 저를 영상으로 찍는 줄 알았나 봐요.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취재하러 평양을 방문한 서방 기자들은 북한의 통제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소수 외국 기자들을 초대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현장을 공개했지만 역시 방사능 측정기구를 압수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했죠. 반면 미국 CNN 방송이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들이나 고위 당국자들을 여러 차례 단독 인터뷰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정권이 서방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They have maybe gotten a little more tactical in the way they engage with the media and the way they try to spin.
북한은 언론과 관계를 맺고 상황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데 있어 좀 더 전술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미한 변화죠. 북한이 갑자기 지혜로워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언론에 좋은 기사를 내길 원한다면 공장이나 병원에 기자 130명을 한꺼번에 데려가는 것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쓸만한 기사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좀 더 슬기로웠다면 제대로 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견학들을 기획했겠죠.
파이필드 지국장이 집필한 김정은 위원장 평전 마지막 계승자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다룬 다른 책들과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I think there's no book in English about Kim Jong-un so far. I mean, there have been books in Korean and in Japanese.
지금까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로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이 출간됐고 영어로는 처음입니다. 제 책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어떻게 그가 지금의 인물이 됐는지를 포괄적이고 호소력 있는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임무에 매우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군 경험이 없는 20대 지도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해서 또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병진 정책의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는데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 씨와 이모부 리강 씨를 단독 인터뷰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They talked to me because at that time the uncle in particular, Ri Gang, he was trying to get back into North Korea's good books.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 씨는 북한에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양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죠. 리강 씨는 자신이 북한을 잘 알고 미국에도 20년이나 거주했기 때문에 두 나라 간 가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모인 고영숙 씨는 남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지 못했죠. 인터뷰 당시 인상 깊었던 점은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평범한 아이로 묘사하기 위해 매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를 열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농구를 좋아했고 숙제를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얘기에 비춰보면 김정은은 물론 응석받이였지만 꽤 평범했고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또 파이낸셜 타임즈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북한을 취재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도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얼마나 다른가요?
Yes, of course, there's a lot of difference. I think in South Korea, there is a better understanding in a way because of the shared language and the shared history.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보수와 진보 중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은 극과 극을 달리죠.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 사안도 정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이 피상적입니다.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루셨는데 취재 대상으로부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독특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And sometimes it's really hard to stay detached. Like when you're talking to especially women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심히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끔찍한 얘기를 듣는 것이 전혀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강제 수용소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또 제 자신이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북한과 중국에 두고 떠나는 어머니들의 얘기가 가장 제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기자로서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취재한 내용들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이 기사에 투영됐을 때 독자들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차례 넘게 북한을 방문하며 현지 상황을 근접 취재해온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진 리 전 AP통신 평양 지국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아시아 25개국 가운데 북한의 국력 수위가 16번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 부문은 여전히 최하위지만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영향력과 군사력이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권 25개 나라의 국력 순위에서 북한이 16위를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는 29일 2019년 아시아 파워지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적 재원과 군사적 역량, 탄력성, 미래자원, 외교적 영향력, 경제적 관계, 국방 네트워크, 문화적 영향력 등 8개 분야를 평가한 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북한은 14점으로 15.9점을 얻은 대만과 15.3점을 얻은 파키스탄에 이어 16위에 올랐습니다. 8개의 분야 가운데 북한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부문은 군사적 역량입니다. 군사비 지출, 지상과 해상 군사력 등 세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북한은 25개 나라의 군사적 역량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해 8개 분야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총생산과 수입, 수출 분야에서 각각 23위와 25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경제적 재원 분야에서는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무역과 구매력, 판매력 등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해 경제적 관계 분야에선 25위의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영향력과 미래자원, 외교적 영향력 등에서는 각각 24위, 13위,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얻은 점수는 75.9점으로 지난해 평가와 비교해 올해 2위에 오른 중국 다음으로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21위에 불과했던 외교적 영향력이 핵 무력으로 인해 5계단이나 상승했다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회담은 북한의 영내 입지와 관계를 상승시키고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은 북한이 강대국들과 겨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뢰할 만한 자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카드를 미국으로부터 일본과 한국을 분리시키는 잠재적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431년 5월 30일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가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412년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잔다르크는 10살 때 조국을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100년 전쟁은 영국이 프랑스 왕위 계승을 고집해 약 100년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는 17살 때인 1429년 프랑스의 샤를 왕세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이후 프랑스 군을 이끌며 각지에서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영국 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후 프랑스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 결과 잔다르크는 마녀라는 죄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1431년 5월 30일 마녀라는 누명을 쓴 채 화형에 처해집니다. 잔다르크의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1920년 로마 교황청은 잔다르크를 성녀로 인정합니다. 1922년 5월 30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햄 링컨을 기리기 위한 링컨 기념관이 완공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세워진 링컨 기념관을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헨리 베이컨이었습니다. 베이컨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 링컨 기념관을 설계했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모두 36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기둥은 링컨 시대 미국 연방을 이루었던 36개 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 중앙에는 링컨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기념관 벽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게티스버그 연설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노예 해방 선언을 주창했던 대통령을 기리는 곳답게 미국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미국 팝송이라고 말하는 음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흑인 피아노 음악에서 시작돼 혼혈 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재즈부터 현대 팝까지 다양한 시대를 거쳐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래들 또 그 시절 재밌는 이야기 그때 그 시절 미국을 들썩이게 했던 음악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